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영어로 burnout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연료 소진, 극도의 피로 이런 의미인데요.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고 생일에도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미 언론에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지 않나 싶은데요. 그의 인터뷰 내용이 미 갤럽의 연구조사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번아웃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직장인들의 피로와 이것이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들여다봤는데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23명이 자주 번아웃을 느끼고 44명은 때때로 느낀다라고 전했고요. 자주 번아웃되는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병가를 낼 확률이 63%나 높고 업무 수행감에 대한 자신감도 13% 낮고 관리자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논의할 확률도 50%나 낮다는 등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아웃 증상이 반복될 경우 기업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소개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기업의 행복이 동반 하락한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이런 상황을 파악한 정부와 기업들은 직원들이 과다하게 업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휴가 기간은 아예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해놨고요. 미국의 일부 기업은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미국의 한 언론사 창립자가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문제는 머스크만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라는 오해에 대한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홈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아바가 부릅니다. Dancing Queen.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페이스북 신뢰평가.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와 싸우는 노력의 하나로 이용자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다른 소셜미디어처럼 이용자들이 문제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특정 게시물에 문제가 있다고 허위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허위 정보와의 싸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이용자의 신뢰도는 0에서 1까지의 숫자로 매겨집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뉴스를 가짜라고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유를 말했는데요. 담당자는 게시물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해 문제를 신고하는 일은 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이용자들에게 허위라고 생각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게시물의 우측 상단에 게시물에 대한 의견 보내기를 선택하면 허위 뉴스를 비롯해서 나체 이미지, 폭력물, 괴롭힘, 자살 또는 자해, 스팸, 혐오 발언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외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팩트체커들의 신고된 게시물을 전달하는데 사실 확인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게시물이 거짓일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불투명해서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담당자는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단일 기사를 거짓이라고 신고하고 팩트체커들도 기사가 허위라고 확인하면 많은 기사를 신고하고 일부만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20일 이용자에 대한 언론 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분열이 난무한 세상에서 널리 신뢰받는 뉴스 출처가 어딘지를 어떻게 고르냐는 난제를 두고 씨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부당하다며 비판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사용자 리뷰에 따라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빵 굽는 기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이글스. 이글스는 1970년대 초에 결성된 미국의 락 음악 밴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됐고 초기에 컨트리와 블루그라스가 혼합된 팝 락 형식의 음악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8년엔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는데요. 그래미상을 6차례나 수상했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와 데스페라도 등의 히트곡을 낸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의 음반이 미국 내 단일 앨범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네요. 미국 음반 산업협회에 따르면 이글스가 1976년에 발매한 베스트 앨범 Their Greatest Hits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3,800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내 최다 판매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1982년 앨범 Thriller 3,300만 장이었습니다. 미국 음반 산업협회는 2013년부터 대중음악 소비 변화를 반영해 1,500회 동시 음악 듣기 서비스와 10회 음악 파일 내려받기를 앨범 한 장 판매로 계산해왔는데요. 이글스의 원년 멤버이자 드러머인 돈 헨리는 1971년 데뷔 때부터 우리와 고락을 함께해온 충심어린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독자들은 또 어떤 뉴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기사 한번 알아보죠.
네, 이번 주 첫 번째 기사는 이조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방부 보고서와 관련 된 기사입니다. 네.
한반도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인민해방군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 범위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미 국방부가 16일 중국군 동향과 관련한 2018 연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 관련 내용을 이조은 기자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에 그러니까 중국군이죠. 중국군의 다양한 작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사시에 중국 지도부가 인민해방군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 범위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까지 다양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중국과 북한이 현재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1961년 7월에 북중 우호 협력과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종의 네. 이제 군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국방부는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제 중국군이 북한 국경을 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한 그 유사시라는 말이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내부 소요 사태 등 뭐 여러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겠죠.
네. 그 유사시라는 말은 흔히들 이제 전쟁 발발 네.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뭐 물리적, 군사적 충돌 사태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유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해서 그것이 중국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에는 북한 국경을 통제하거나 또 군사적 개입을 하겠지만 중국이 북한 내 정치적인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 할지 이 부분은 불투명하다라는 네.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를 이루고 또 미군의 중국 국경 인근 주둔을 막는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여기에는 북한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막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중국군 동향을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을 한 건데요. 미 국방수권법에는 국방부가 이렇게 해년마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중국군 동향을 분석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라는 특별 주제로 북한 관련 동향을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 2017년 북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하고 또 대북 항공편을 임시 중단한 점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은 2017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접근법을 지지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또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박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사회가 외교적 대화에 관여하고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가 2017년 상황을 분석한 거니까 현재 분위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네. 북한이 계속해서 뭐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핵실험까지 하면서
네.
국제사회가 미국 주도로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중국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반전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세 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네.
또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한 제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독재 선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관련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함지아 기자가 요즘 집중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 수수료였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 역시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석탄 거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주장들을 살펴본 기사입니다.
네, 자 이번에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은 그동안 한국에 얼마나 반입된 건가요?
지금 이제 공식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 3천 톤입니다.
네.
한국 관세청이 6번에 걸쳐서 북한산 석탄이 중개 무역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였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쪽으로 북한산 석탄을 일부 취득한 만큼에 직접적인 대급 지급이 없었고 따라서 네. 은행 거래도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수료를 발생시킨 최초 거래 역시 북한산 석탄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한국의 지금 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20일 이 같은 내용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라고 VOA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면서 수수료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렇게 일부 수수료조로 받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이 주장대로라면은요. 한국 정부가 밝힌 것보다 더 많은 북한산 석탄이 반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뭐 수수료 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한 그 대가로 뭐 커미션 이렇게 지불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든다면 수수료가 한 5라면 당연히 원래 거래 규모는 뭐 이것보다 그렇죠. 훨씬 더 크겠죠.
네.
앞서 BOA는 관세청의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북한산 물품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심재철 의원도 북한산 물품의 실체가 어떤 건지 관세청에 문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잠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석탄, 북한산 석탄이 커미션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의 거래가 누군가의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의 대금으로 지금 받은 것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원 거래가 무엇이냐 어디와 어디가 어떤 물건을 주고받았느냐.
예, 심재철 의원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원거래 물품이 뭔지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 의원은 관세청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국적자들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지만 국제사회와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수사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또 북한산 석탄에 대한 그 실제 대금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아직 풀리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반입된 석탄은 수수료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 대금 거래는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도 또 역시 의문인데요.
네.
북한 석탄을 외부에 판매한 입장인 북한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당초 수수료조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 3만 3천 톤 이걸 시가로 하면 한 6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신용장을 기반으로도 신용장 거래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은 걸로 현재까지 알려졌습니다.
예, 자 신용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무역이라는 게 이제 보통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네.
그 물건을 이제 주고받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건을 주고 보낼지 또 계약에 맞게 물건을 보낼지 또 물건값은 받을 수 있을지 뭐 업자들끼리는 이게 사실 걱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믿을 만한 은행을 두는 겁니다. 은행이 지급 보증서라는 것을 발급을 하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수출업자 경우에는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하니까 이제 안심하고 물건을 실을 수 있고요. 또 수입업자의 경우는 처음 신용장상의 조건이 맞지 않는 물건이 들어오면 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모두에게 조금 안전장치가 되는 거래 방식. 이게 뭐 흔히들 무역업계에서는 신용장 거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북한산 석탄의 거래의 경우에 이 통상적인 석탄 거래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북한산 석탄이 주 거래 품목이었다면 이런 사실이 유엔 안보리에 제대로 보고됐느냐 이 부분도 네. 또 이제 쟁점입니다.
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사실을 17일에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됐지만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한 지 사흘이나 지나서야 전해들었다. 이게 이제 심재철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독자의 선택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어떤 건가요?
예.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의 도로 현대화 협력과 관련해서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남북한이 북한 측 개성 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한국통일부가 지난 13일에 진행한 경의선 북측 개성 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20일에 완료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VOA가 국무부 대변인실에 이렇게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 이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답변은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보조를 마친다 그러면 보통 두 사람이 걸어갈 때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네.
또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북한의 다른 관리들과 만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경협 문제를 놓고 미국하고 한국 정부 사이에 어떤 입장 차가 좀 미묘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함께 진행돼야 된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제 남북 간 협력과 관련돼서는 차이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가 핵 문제와 별개로 진전돼서는 안 된다. 이른바 이제 속도 조절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판문점 선언을 적극 이행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최근에는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선 문제를 놓고 또 이런 견해 차가 나타나고 있죠.
예, 한국 정부는 이 사무소 개설이 제재와는 무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엔
네.
안보리에 처음부터 제재 예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미 이제 연락 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자, 장비,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미국 내 일각에서는 남북 연락 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가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의 경우는 그 미국 측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치나요?
대개가 이제 사전 논의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협의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금강산 이산가족 면에서 개보수 또 그리고 남북 간 군통신선 복원 작업 이런 걸 할 때는 미국과 논의를 해서 예외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하지만 미국은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포함해서 계속적인 제재 예외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흐트러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가 올해 안에 동해선 그리고 경의선 철도 또 도로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계획하는 데 대해서도 이런 이유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세 번째 뉴스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많이 읽혀진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본 뉴스로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이 올라왔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번 기사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소식을 전하고 있는 오종수 기자의 주간 스포츠 세상입니다.
토요일 개막식을 치른
이번 아시안게임은 지난 18일에 개막했고요.
네.
다음 달 2일까지 16일 동안 열전이 펼쳐지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에 45개 나라가 참석을 했는데
네.
선수단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또 이번 아시안게임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남북 단일팀이 출전했어요.
예, 특히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경기는 여자 농구. 사실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북한도 농구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네.
지금 여자 농구 남북한 단일팀 경기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조종, 카누 까지 포함해서 모두 세 분야의 단일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이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또 남북한은 개막식에도 공동 입장을 했잖아요.
네.
한반도 길을 들고.
네.
참고로 북한은 4년 전보다 18명 늘린 총 168명이 이번 대회에 나왔습니다. 11개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요.
네.
축구, 양궁, 육상, 권투, 다이빙, 기계체조, 리듬체조, 핸드볼, 유도 등입니다. 이 가운데 남녀 축구 대표가 40명, 4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네, 지난 2월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스포츠 협력, 뭐 이번 아시안 게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독자의 선택. 아, 벌써 마지막 기사 살펴볼 시간이네요.
네. 마지막 뉴스도 역시 한반도 소식인데요. 핵 협상과는 좀 무관한 소식입니다.
네.
바로 태풍 소식인데요.
아, 그렇죠. 예.
8월 뭐 한반도 엄청 뜨거웠다고 하잖아요.
네.
이 폭염이 지나가니까 그 자리를 지금 태풍이 대신하고 있는 그런 격인데요.
네.
이번 주 많이 본 뉴스 다섯 번째 소식은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특히 제주도 지역 피해가 컸다고 하죠.
네,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에서는 한 명이 실종되고 한 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폭포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는 12,000 가구 정도가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의 14개 공항에서 900여 편의 여객기가 결항됐고요.
아, 네.
또 뭐 바닷길도, 그러니까 뱃길도 역시 160여 편이나 통제가 됐습니다.
네. 자, 태풍 이동 경로도 궁금한데요. 북한 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23일, 녹음을 하고 있는 23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번 태풍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강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상청이 예상 경로를 분석해봤더니
네네.
그런 것 같은데요. 한국기상청은 이 태풍이 24일에는 전남 영광 앞바다를 통과해서 변산반도로 상륙했다가 충북 지역을 거쳐서 동해로 이제 빠져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뭐 주말쯤에는 이미 이제 태풍이 한반도로 이제 벗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태풍 소식까지 다섯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좀 하죠.
네, 먼저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중국군의 입장을 정리한 미 국방부의 보고서 살펴봤고요. 또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 관련돼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도 짚어봤습니다. 또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 그리고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 아시안게임, 그리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태풍 소식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자, VOA 방송 한국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주요 현안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박형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이글스의 대표곡 골라봤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한국 청년의 위안부 알리기 노력, 일명 AAA 프로젝트에 참가한 청년들이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할머님들을 가장 많이 생각나는지를 떠올려보면 집회를 할 때나 이 성명서를 외울 때가 아니라 오르막길을 오를 때거든요. 정말 힘들잖아요. 할머님들은 이거보다 힘드셨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포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에 침해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공감하신다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주세요라고 저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지난 2015년 9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에 대해 알리기 위한 AAA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백덕열, 심용석 씨가 VOA에 밝힌 내용입니다. 두 청년은 당시 섭씨 44도의 무더위와 싸우고 부상을 당하면서도 미국 대륙 6천여 킬로미터를 자전거로 횡단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트리플A는 Admit, Apology, Accompany, 즉 일본 정부의 범죄에 대한 인정, 사과, 그리고 이를 받아낼 때까지 자신들이 동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시 두 청년은 1억 마일 달리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청년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각오를 다졌는데요. 두 한국 청년의 의지는 또 다른 청년들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올해로 4기를 맞았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과 백현재 씨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호준 씨는 AAA 프로젝트 4기로 지난 6월 18일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22일부터 공식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처음 이 프로젝트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백현재 씨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목표나 성취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이 문제를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힘을 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눔의 집에 이제 방문을 했었을 때 이제 이용수 할머님을 이제 뵐 수 있었고요. 되게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은 뭔가 더 살짝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 군 제대를 앞두고 참가를 신청했다는 이호준 씨는 위안부 문제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식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한 사람과 잘못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이에 뭐 얽혀있는 문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 풀어질까를 곰곰이 생각해도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뭐 이 문제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항상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 이 프로젝트를 안 거는 1기 때 그 만든 형이 제 학교 선배인데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했었던 질문이 그 1기 심용석 학생을 만났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서 그냥 군대에서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었는데 정말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청년은 6,000km의 자전거 미 대륙 횡단을 앞두고 국토 종주, 매주 7-80km 자전거 타기, 근력 키우기 등으로 체력을 다졌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답을 찾는 등 착실히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출국 두 달 전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식으로 모금 활동을 했는데 정치적인 시각을 고려해 기업에는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캘리포니아 LA 글렌데이시 소녀상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두 청년은 오는 31일 마지막 일정인 뉴욕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착하는 도시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서는 미 주류 사회와 일본 정부에 자신들의 시위 목적을 전달했습니다.
Have them read their statement, acting upon and joining the bike riders and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시위 내내 굳게 문이 닫혔던 일본 대사관 정문을 통과해 성명과 프로젝트 팜플렛을 전달했습니다. 청년들이 전달한 성명서는 이호준 씨가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전 세계에
성명에서 두 사람은 2015년 당시 50명이었던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 수가 지금은 2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 50명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은 2018년 현재 27분으로
당시 합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정치적 합의로 역사를 직시하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배신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완전한 인정,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행할 것입니다. 1992년부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요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자 트리플A 프로젝트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두 청년은 한국어와 영어로 성명을 낭독했고 이날 모인 시위 참가자들과 이 내용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시위에는 한인 언론과 일본 언론의 취재진들과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희망나비 회원 등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조현숙 워싱턴 희망나비 대표는 VOA에 위안부 결의가 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HR 121이 통과된 게 미국에서 통과된 게 10년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 열기와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금 그런 열기라든지 관심이 조금 많이 잦아들었죠. 지난 10년 동안.
세월 때문일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HR 121이 통과되고 나서 그 뒤로 더 이상의 뭐 커다란 액션이 없었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사실 변한 것은 없고 HR 121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다가 그렇게
조 대표는 워싱턴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며 2년 전 워싱턴 DC 정부의 도움으로 임시 제막식을 했지만 그 후로 진전이 없어 소녀상은 있는데 세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한 두 청년은 이번 여정을 통해 희망과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달 동안 미국인들과 직접 만나 위안부 역사를 알리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을 통해 큰 의미와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호준 씨입니다.
다 똑같이 그냥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다시는 이루어져야 되지 말아야 할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분은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역사 선생님을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저희 프로젝트가 내걸고 있는 기치 세 가지 그 인정, 사과, 동행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당연히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사과의 단계로 나가고 사과를 해야지 이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끔 피해자들의 울림에 동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얻었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미국인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청년들이 하고 있다며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다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트리플A 프로젝트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에는 두 청년과 미국인들과의 만남이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4기 트리플A 프로젝트 활동은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들은 페이스북에 시카고에서 만난 미국인을 특별하게 소개했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시카고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자전거 동호회에서 우연히 알게 돼 6월 초부터 두 청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시카고에서부터 2주 동안 두 청년과 함께 자전거를 탄 안토니오 씨는 22일 시위에서 자신이 적은 성명서를 별도로 발표했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여성의 인권 유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위안부 문제도 장거리 자전거 여행도 처음이라며 자신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백현재, 이호준 두 청년은 미국인들에게 낯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인 만큼 미국 현지인의 동참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80여일간의 고된 여정 동안 이 씨는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로 허리를 다쳐 자전거 페달을 밟기가 어려워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은 이번 여정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노예제 문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정강에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윌리엄 얀시 의원의 말대로 결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분열을 겪는 동안 공화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윌리엄 시워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만 네 번째 투표에서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투표 결과 에브러햄 링컨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얻는데 충분한 지원을 얻게 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1860년 여름, 전국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에브러햄 링컨은 그다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공화당은 링컨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와 홍보물을 발간했습니다. 홍보물에는 가난한 농촌 소년이었던 링컨이 독학으로 공부했고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섰는지 어떻게 정직을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실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지지자들은 악대와 팻말을 동원해서 요란하고 다채로운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링컨 후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링컨 후보는 앞서 얘기했던 것만으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밝혔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아무런 연설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 후보 역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선거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예제에 대한 생각으로 남부에서 받고 있는 지지가 전부여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글라스 후보는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에브라햄 링컨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선거 운동의 방향을 연방 유지로 돌렸습니다.
공화당의 링컨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연방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남부주들은 링컨의 대통령 당선을 연방을 탈퇴하는 구실로 이용하려 들 겁니다. 헌법에 따라 합중국 국민이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해체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부주들은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에이브라햄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링컨은 남부에서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도 노예를 부릴 권리는 없다고 믿었고요. 노예제가 미국 전 지역으로 확산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제는 권리이고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면 분명히 제한돼야 합니다. 노예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면서 남부와 북부 사이에 놓여 있는 단 하나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에브라햄 링컨과 공화당이 하원과 대법원을 장악하고 머지않아 헌법도 개정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가 불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부인들은 에브라햄 링컨이 당선될 경우 남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윌리엄 기스트 주지사는 다른 남부 지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에이브라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리 남부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 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어떤 주든 연방을 탈퇴하기로 결정만 한다면 우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그 뒤를 따를 겁니다. 설사 다른 주들이 연방을 탈퇴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다고 해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독립적으로라도 연방을 탈퇴할 겁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윌리엄 기스트 주지사는 편지를 받은 남부주들에게서 서로 엇갈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라바마와 미시시피는 독립적으로 탈퇴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다른 주들이 탈퇴를 한다면 함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와 조지아는 북부가 먼저 적대적 행위를 하기 전에는 연방을 탈퇴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윌리엄 기스트 주지사 외에는 남부 주지사들 중 누구도 남부주들의 연방 탈퇴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1860년 11월 6일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에브라햄 링컨 후보가 선거 인단표 중 180표를 얻었고 민주당의 브레킨 브릿지 후보가 72표, 입헌통일당의 존 벨 후보가 39표를 얻었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는 단 두 표뿐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노예 문제를 둘러싼 위기 속에서 공화당의 에브라임 링컨이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기도 전에 남부주들이 연방을 탈퇴하겠다는 위협을 보내왔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남부주들은 노예 문제로 위협했던 내용들을 행동으로 옮겼고요. 앞다투어 연방을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주들에게 에이브라임 링컨의 승리는 연방과의 관계를 끝내는 신호였고요. 남부 독립의 서막이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